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새벽 미명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찬송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소망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송축하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시편 147편 오늘 10절부터입니다.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에서도 기쁨을 취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서 기쁨을 취하시는도다. 오 예루살렘아, 주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는 그가 너의 문빗장들을 견고히 하셨음이니 그가 네 안에 있는 너의 자식들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그는 너의 지경들의 화평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곡식으로 너를 배불리시니라. 그가 그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매우 빨리 퍼지는도다. 그가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고 하얀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얼음을 부슬기 같이 뿌리시니 그의 추위 앞에 누가 설수 있으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되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규례들과 그의 명령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가 어떤 민족에게도 그처럼 행하지 아니하셨으며 그의 명령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7편 또 다른 몇개 시편처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끝맺는 것도 주님을 찬양하라. 성경에 보면은 주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라고요. 주님을 송축하라는 말씀도 나오고 주를 찬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라. 이미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미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앞으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찬양한다. 다윗도 시편 46편에 보면은 말씀을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이루실 엄청난 일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예비하시는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도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찬양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룰 것, 우리를 데려가실 것, 또 혼인잔치 할 것,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 주실 것, 또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우실 것, 이런 것들, 그 와중에 우리가 일한 만큼 상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디도서에 있는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복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마다 찬양을 하는데 이것을 모르고 노래하는 것은 그거는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을 밤 안에서 구속하시고 자비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 입술에 흡족한 것으로 채우시고 너희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 다섯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 구원 아닙니까? 마지막에 독수리 같이 청춘을 새롭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정말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날 때 청춘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계획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게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요즘에 보면 라우드교 시대는 찬양하는 것도 자기 만족, 자기 기분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이건 찬양이 아닙니다. 요즘에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입으로 노래하는 건 이건 입술의 립서비스지. 입술로는 날 경배하지만 마음은 멀도다. 그런 뜻이죠. 입술로 경배하는, 찬양하는 것도 입술로 경배하는 거죠.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시편 147절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고 사람의 다리에서도 기쁨을 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쟁터에 옛날에 오래전에는 자동차가 없을 때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말 가지고서 전쟁을 했죠. 그 징기스칸 시대는 말 잘 타기 때문에 그 세계를 정복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부질없고 그 막강한 힘으로 아무것도 구해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33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별게 아닙니다. 말도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또 사람의 다리. 아니, 요즘에 사실 젊은 어린애들에게 인기가 있는 게 뭡니까? 100m를 뭐 10초에 뛴다. 그 다리에 근육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거인 같은 농구 선수들이 막 그냥 농구장을 누빌 때 얼마나 열광을 합니까? 그들의 다리에 근육을 보고 말이죠. 얼마나 영광합니까? 그냥 뛰어 올라가지고 그냥 덩크슛을 하고 말이죠. 얼마나 열광합니까? 다 부질없다 이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감동시킬지 모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전혀 감명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들의 다리도 시간이 지나면 관절염이 걸리고 약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보면은 미국 사람들 그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 수술해야 하길. 제대로 걸으면 못 걸어요.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부질없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다리가 약하고 뛰지도 못하지만 이사야서 40편에 있는 것, 40장에 있는 것처럼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훨씬 멋있는 사람이에요. 40장 31절, 30절, 31절 보면 젊은이들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그럼요. 나중에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영원한 몸을 입으면 뭐 날로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지금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한다. 육신적인 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단 말이죠. 싫어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서 기쁨을 취하시는도다. 이사야서 보면은 말씀에 떠는 자를 내가 돌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벌벌 떠는 사람. 이런 사람 참 찾아보기 힘들죠, 요즘에.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나오고요. 때로는 위로의 말씀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죠. 떨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책망의 말씀이 나올 때 떨어야 된다고요. 우리 한번 시편 50편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말씀에 떨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50편에 보면은, 17절 보면, 16절부터 보면,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말하노라, 네가 내 규례들을 선포하기 위하여, 또내 언약을 네 입에 두기 위하여, 네가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네가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는도다. 악인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렇게 하면 악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요, 자기에게 책망하는 말이 올때 거기 떨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뒤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뒷사람한테 하는 얘기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걸 악인이라고 하는 거죠. 뭐 그때 유대인이나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죠. 책망의 말씀이 나가면 이거 나보고 하는 얘기구나 이거. 저분이 왜 나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릴 때는 그냥 책망을 해도 아멘, 아멘 그러고 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뭐 그랬다가는 뭐몇 사람 안 낳고 다 나가버리죠, 교회들이. 이런 때입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게 라오디게 교회 시대란 말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에 봐도 우리는 자녀다. 자녀면 상속자다.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다.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받는 고난들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복된 소망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사람은 그분을 기다리니까 그분의 말씀에 떨게 돼 있죠. 참 이런 사람을 정말 찾아보기 힘든 슬픈 시대가 되었습니다. 12절 보니까 오 예루살렘아 주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가 너의 문빗장들을 견고히 하셨음이니 그가 네 안에 있는 너의 자식들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뭐 미국 사람들 뭐 아이들 아직도 아메리칸 드림 찾고 있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드림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 테러가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어떤 나라가 들어와 자기들 죽일지도 모르고 이런 그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주스포지저스에서 워낙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주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서 선교사를 5명인가 보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려고. 거꾸로 보냈다고요.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말이죠. 저도 가가지고 젊은이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젊은이들이 굉장히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참, 그래서 제가 이게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젊은이들, 20대 애들, 30대 애들, 티네이저들, 이런 애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말씀 좀 배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땐 제가 바로 떠나게 전달했기 때문에 전화번호만 받아왔지만은 말이죠. 아직도 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언젠가 만나게 되겠죠.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옛날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잠깐 동안 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때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문빗장이 나오지만은 여기 너희 문빗장들을 경고해야 했다. 그럼 이 문빗장을 경고한 게 뭘까? 에스겔 40장 보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팔레스타인,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유프라데부터 나일강에 이르는 전 지역에 저 위에 북쪽에 단지파를 시작해줘 이스라엘 12지파 땅을 쫙 분배하는 게 나와요. 그때 문빗장에 나와요. 문빗장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에스겔 48장 보겠습니다. 48장 30절부터 보게 되면 북편에 있는 성읍에서 나가는 곳이 이러하니 규격이 4,500이라 성읍의 대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이라 북쪽으로 세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루벤의 문이요 하나는 유다의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라 또 동편으로 4,500이요 세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의 문이요 하나는 단의 문이라 남편으로 4,500이요 세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시몬의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의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의 문이라 서편으로 4,500이요 그들의 세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가세 문이요 하나는 아셀의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의 문이라 문이 나오죠. 그때 모든 지파들의 그 문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편 147편에 있는 너희 문빗장들을 경고히 하셨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되면. 이게 성경이 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라 그런가 하면은 그는 너의 지경들의 화평을 이루시고 14절에 가장 좋은 곡식으로 너를 베풀리시니라. 이게 천연왕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되면은 예루살렘과 시온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다 돌아옵니다. 이사야서 11장 보게 되면은 남은 흩어진 자를 다 모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11장 보게 되면 11장 12절 보면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네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네 모퉁이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그때 다 모는 거죠. 시편 지금 이사야서 11장에 지금 그 천연왕국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때 다 모는 거죠. 그럴 때 예루살렘이 주를 찬양하고 그 예루살렘은 이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게 시온이 돼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럴 때 그들은 가장 좋은 곡식으로 배불리신다. 그때 되면 뭐 땅이 회복돼가지고요. 엄청난 그 축복이 있죠. 1년에 아마 농사를 여러 번 짓게 돼 있죠. 산들은 단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죠. 이건 뭐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게 돼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거든요. 그걸 알았다고요.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거를 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방해합니다. 그렇게 방해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걸 그렇게 방해했습니다. 그 계시의 풍성함으로 그게 가실 좋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것을 아는 사람,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손양한 목사가 이걸 알았잖아요. 이걸 알아가지고 법정에서까지도 선포했잖아요. 일반 목사에서. 그 사람이 순교했지만은 그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내가 면류관을 받는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이게 진짜 감사 찬양이죠. 뭐 내가 조금 뭐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럴 때뭐 웃음이 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베이비들이에요, 베이비들.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음번에, 이 15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게 나와요. 그가 그의 계명을 땅에 보낸다는 말씀 나오고 그 말씀이 매우 빨리 퍼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퍼져나가는데요.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저는 놀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지 2009년부터 한 3년 동안 말이죠. 우리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이 300만이 넘어요. 야, 요즘엔 그 통계가 안 나와요. 우리가 사이트, 누가 사이트를 누가 해킹해가지고, 그래야 다른 사이트를 만드니까 그건 안 나오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를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을 통해가지고 착착 알려주는 거죠. 착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은 매우 빨리 퍼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 세상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발 없는 말 천리 간다 이런 말 있죠. 이거 말 조심하라는 얘기죠. 발 없는 말 천리 간다. 아, 사람의 말도 말이죠. 천리를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천리만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때문에 교회는 여기는 바로 방송국이 돼 가지고 온 세계로 지금 전파하는 방송국이 돼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책이라는 게 나오면 책은 돌아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책은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고요. 지금 천연왕국 책이 수백 권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갈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모르죠. 가끔 이렇게 전화가 와요. 다른 외국에서요. 깜짝 놀래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몇 년을 듣다가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 몇 년을 듣다가 전화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빨리 퍼지는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고 하얀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얼음을 부슬같이 뿌리시니 그 추위 앞에 누가 설수 있으리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옛날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치러 갔다가 겨울 때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패망했죠. 히틀러도 하나님이 착각을 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침공하다가 결국 망해버렸죠. 그 추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나폴레옹은 자기 사전에는 불가능한 게 없다고 그랬죠.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추위 앞에는 아무도 설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얼게 만들어버리면 꼼짝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입니다. 아, 캘리포니아 요즘 추우니까 다들 춥다 춥다 그러죠. 어? 18절 다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되어 흐르는도다. 사실 이 얼어붙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 강해질 때그 마음이 얼어붙었다고 그러죠. 얼어붙은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얼어붙은 마음을 결국 무엇이 녹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녹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녹인다는 거죠.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되어 흐르는도다. 바람까지 싹 부니까 바람이 말이죠. 이동하는 속도가 시속 300마일이 넘는데요. 바람이 싹 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바람이 쓱 불어가지고 물이 되어 흐르는도다. 저희가 올해 새 일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산하는 새 일을 줬습니다. 이 일을 주시니까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교회에 있었습니까? 거의 연말이 다 되도록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하게 되면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을 녹이시고 그의 바람을 불게 하신다. 요즘 마지막 때 젊은이나 노인이나 말이죠. 이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다 얼어붙어 버렸어요. 말씀들이 안 들어가. 싫어해. 얼어붙어 버렸어.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녹여야 됩니다. 녹여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얼어붙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이 오십니다. 대환란 끝에 말씀이 오시게 되면 그들을 녹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한다고 스가랴서에 나오죠. 그래서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규례들과 그 명령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스라엘도 얼어붙어 있고 오늘날 마지막 때 이방인들도 얼어붙어 있고 이런 시대입니다. 결국 주님이 오셔야 된단 말이죠. 말씀을 보내신다. 그 주님이 오셔야만 그 영광을 보고 다 녹아버리는 거죠. 그분은 말씀 자체 아닙니까?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민족에게도 그처럼 행하지 아니하셨으며 그의 명령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썼습니까? 전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썼어요. 그들에게 말씀이 맡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족에게도 그처럼 행하지 않았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또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떤 다른 민족에게 줬습니까? 교회에게만 주셨죠.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말씀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말씀 안에는 소망을 붙잡고 연약하고 모욕을 받고 궁핍하고 박해를 받고 공경에 처할지라도 사도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며 오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그때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며 기뻐하는 이런 사람이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했다. 지금도 모라비안 교도들은 자기 교회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합니다. 교회는 아무나 들어온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구경꾼은 필요 없습니다. 교회 쇼핑하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요즘 교회가 쇼핑거리가 돼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돼야 되고 이 모든 교회 성도들, 인터넷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소망의 닻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모든 지체들 정말 말씀 안에 앞으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확실히 믿고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저들 되게 도와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열린 문 안에 들어와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다가 한몸 되어 주님 오실 때한몸 신부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어디 있든지 진리를 구하는,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